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자와 함께 생명의 길을 가라 입니다. 저는 나이를 먹었지만 지금도 욕심을 부리는 게 있습니다. 좋은 전자제품, 아이패드나 메이커 있는 옷이나 홍삼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약가와 양갱입니다. 이렇게 당근 먹으면 건강이 망가지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하찮은 것에 마음이 많이 끌립니다. 여전히 아내 모르게 이것을 장만해서 제 책상 어디인가 숨겨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명절 때 고모님 댁에 가면 약과와 또 양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많지 않아서 고모님이 많이 주지 않고 조금 줬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이거 또 먹고 싶다 이렇게 해도 흡족하게 먹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를 먹어도 이 양갱과 또 약과가 보면 그 막상 지금 먹어보면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챙겨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너무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핍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럴 때는 아 이거 맛있게 먹어 하고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은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이 세대를 보면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부족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과 또 신발도 유명 브랜드를 신고 뭐 움막 같은 데 사는 분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좋은 집에 과거에 비해서 또 차도 좋고 또 외식도 하고 때로는 해외여행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중독자가 많습니다. 음란과 게임과 미디어와 이것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입니다.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도 보고 이야기할 때도 보고 내 얼굴 좀 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뭐 할 때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잘 것도 없고 이런 거지들이 이런 일을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좋은 침대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다 채워졌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육체는 다 채워졌지만 영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를 덧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을 덧입고 있죠. 음식 있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많은 음식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면 끊임없이 육체는 다 채워졌지만 뭔가를 찾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 거지들이 아주 드글드글한 시대입니다. 영적 거지들이 많은 시대죠. 왜냐하면 육체를 채워주는 곳은 너무나 많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영적 양식을 주는 곳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양식을 채워줄 이 양식을 외면하고 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의 목자인데 다윗의 인생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양식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근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가 예전에 비하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말씀은 있지만 사람들의 인생, 삶을 보면 그 일은 또 그거 하면서 다 끝나고 나면 뭐가 부족한지 세상의 것을 또 찾습니다. 핸드폰 더 많이 하죠. 세상의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죠.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목자이신 우리의 하나님 그 안에 거하고 그 양식을 먹게 되면 날마다 영적인 생명, 양식, 또 물, 음료 그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더 이상 육체에 속한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다윗의 영적 양식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인도한 장소들이 나옵니다. 올 여섯 개가 나오는데 다 하면 길겠지만 그래도 다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길 또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을 얻도록 한 곳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푸른 풀밭은 양들에게 이 풀을 제공하는 공급처죠. 싱싱한 먹이가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물과 풀은 바로 목자가 주는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는 것이 영적인 양식이죠. 양식은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적인 양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물도 있지만 영적인 물도, 영의 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과 물을 먹고 마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고 마실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가장 더운 정오라도 사막을 뚫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들 중에도 엄마가 좋은 브랜드 옷을 사주고 또 침대도 줬습니다.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하는 침대 있죠. 이런 유명한 브랜드에서 하는 일이 밤새도록 핸드폰 가지고 눈이 벌게지도록 게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현상이죠. 절대로 뭐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얼마나 영혼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영혼이 헐벗었으면, 배고프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침대에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밤새도록 안 채워지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눈이 벌게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도 진정한 영의 양식이며 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육신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했던 그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육신의 물이나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양식으로 먹게 되면 더 이상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그 이후 육신의 양식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미디어도 과거보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내가 얽매였던 취미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즐기던 세상의 것도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은 다 하고 뭐가 부족해서인지 집에 가면 계속해서 TV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밤새서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다 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행위적으로는 다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0절, 51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시며 음료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감자를 먹는다든지 라면을 끓여 먹으면 배가 부르는 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더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양식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영혼이 흡족하고 배부르며 채워지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이것을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종교인들 하에 율법적인 말씀만 듣고 한 번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먹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근데 누구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자기의 몸, 자기의 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먹는 사람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이곳은 우리가 항상 들을 때 환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여 아사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육신이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예수님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같다고 다 버린 사람들, 죄인과 창기들과 바디메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쓰레기같이 여겨고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겠던 사람들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으니까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금식을 하며 많은 일을 했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듣지 못하고 육으로,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혼으로 그냥 다 아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으며 아무런 눈물도 없으며 아무런 해결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말씀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기만 먹으면 어떤 배고픈 상태,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있는 뼈다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게 될 때 어떠한 중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그 사람은 거기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말씀이,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먹는 사람은 그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배고파서 먹었던 육신의 양식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다윗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인도한 곳은 바로 의의 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은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고 사람이 보기에 편리하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편하고 사람이 볼 때는 손해되고 사람이 볼 때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이것이 의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가의 유명한 브랜드들은 다 창업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페라리,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하물며 고봉민 김밥도 그 사장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먹었는데 식중독 걸리고 그러면 누굴 욕합니까? 고봉민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는 길이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베들레헴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살 때는 하프도 치고 목가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별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행복하게 목가적으로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왕의 기름부음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기름까지 머리에 부어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이제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앞길이 훤히 열리겠다, 바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에게 쫓겨나서 광야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목동으로 살았다면 왕은 안 돼도 하프도 치고 그럭저럭 어려움 없이 목가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가야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고생길이 열린 것이죠. 고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길이 있습니다. 왕이 되라고 했으니 왕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착실히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아야 되겠다, 고상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왕은 갑자기 죽게 될 것이다,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갑자기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참 다르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거나 또 현재 있는 그 왕이 즉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방법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중심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길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방식과 모양이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 하나님 자체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죽이지 않게 되죠. 다윗이 누구 때문에 광야에 이렇게 쫓겨다니며 고생을 하며 생명의 위협을 가까이서 느껴야 됩니까? 사울 때문이 아닙니까? 이 문제의 권한, 권한의 권한을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장수들도 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 되도록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무엘상 26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많은 사람이 이럴 때 아멘 하겠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람의 형편에서 가장 유리하고 가장 맞고 유익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불리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먼저 그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는 의인의 길은 이와 똑같은 것이죠.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언젠지 모르지만 기약도 없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왜 세상의 것을 찾고 왜 세상의 양식을 찾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땅에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그 모양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진흙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진흙은 왜 진흙입니까? 그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아닌 겁니다. 그 모양을 결정하시는 분은 토기장이죠.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작든지 못생겼든지 이상하게 생겼든지 그럴지라도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러한 진흙이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진흙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해도 되지 아니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와 이런 길을 갈지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 그릇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항상 그곳에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히 담겨지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원어적으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 또 짙은 어둠, 이것의 결합입니다.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곳이다. 죽음은 당장이라도 나를 막 죽일 것 같은 막 위협하는 이런 힘이죠. 그리고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면 한 치앞도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또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둠이 주는 힘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에 진짜 불안하고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8살 때였습니다. 제가 8살 때는 연탄이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해왔습니다. 솔방울, 나무가지, 나무껄텅, 껄텅이 뭔지 모르시죠? 나무뿌리입니다. 죽어있는 나무뿌리. 이걸 캐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통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오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이제 해도 기울고 땅금이도 내리면 시골에는 금방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면 그 산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오라고 합니다. 우리 저희 집은 산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저는 착한 아들이니까 그 어두운 데를 쭉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후레쉬도 켜고 막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좀 덜 무서울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을 아버지만 생각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한 2km 정도 깊이 들어가면 동네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믿는 게 있죠. 아버지가 저기 계시지. 한참 가다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나가다 보면 꽃상여를 두는 보관하는 곳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귀신 나온다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또 산소도 무슨 무덤도 되게 많습니다. 한참 가다 보면 천설의 고향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막 대나무 소리도 막 이렇게 씩씩 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야, 한참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막 크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크게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겠지? 아버지! 계속 부르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가? 더 크게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더 크게 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 산에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는 길에 아버지가 저쪽으로 가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막 전설의 고향은 레이어가 여러 개로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 무서움을 피하기 위해서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깃발질합니다. 아버지! 전혀 안 무서운 것처럼 해야 됩니다. 계속 깃발질. 그거를 무려 1km 이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동네 불빛이 보이잖아요. 아버지 거 먹어 필요 없습니다. 불빛만 보고 100m 한 11초 정도로 막 뜁니다.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보십시오.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막 그 두려움의 물이 홍수가 나를 금방이로 덮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데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할 때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이런 기도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절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얼씬도 하지 않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는 없게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점을 보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도록, 그런 게 없도록, 그런 것 자체가 없도록,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앞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 길로 인도하실까요? 이 길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크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훈련하시고 이 믿음이 실제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 볼 때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은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항상 보이는 것, 이해가 되는 것, 느끼고 확인되는 것, 이것에 근거한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확인되는 바도 없으며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런 곳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믿음만 갖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신앙의 근거가 끊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직면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나를 엄습하는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때 대적이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봐라! 내 하나님이 어딨냐? 너는 혼자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버렸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게 될 거야. 딴 생각하지 마. 원수가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보이는 것에 근거한 사람들은 이 원수의 말을 받아들여서 거기가 자기의 매장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원수의 말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하는 우리의 인생의 컨셉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지면 나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는 사랑의 장소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안위하신다.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원수의 목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는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절 기간에 교회에 있으면서 73편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원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찾아봤더니 그 73편 중에 제가 이렇게 가끔씩 빠뜨린 것도 있겠지만 32편에서 33편 정도에는 원수라는 말이 정확히 나옵니다. 원수, 나의 대적. 이 자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박해하고 다윗의 영혼을 괴롭히고 비웃으며 은밀히 숨어서 화살을 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그 원수 대적자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원수와 불편한 동거를 했던 그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았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에게 원수가 이렇게 끊임없이 많고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고 이런 원수를 만날 때 우린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원수 대적이 많을까? 그것을 영적인 원리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나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들이 오히려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영은 같은 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과거에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전에는 율법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 원수들의 공격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시편 154편 3편까지 원수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했겠습니까? 다윗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예수쟁이 것들 밥맛 더럽게 없다. 우리 집에 전도하러 오면 할머니나 같이 물 뿌리고 그랬습니다. 소금 뿌리고.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수지에 살 때 어떤 꼬맹이들 둘이서 저희 집 앞에 이 뭔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였는데 뭘 하는지 보니까 그 꼬맹이들이 집 앞에다가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전단지.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 이런 거 있죠. 근데 보니까 한 6학년 아니면 5학년 되게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있길래 그 작은 유리로 이렇게 보니까 꼬맹이들이 뭘 막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냉장고에서 저도 잘 못 먹어보던 거를 꺼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주려고 문을 열었는데 이놈들이 자기를 뭐라고 할까봐 막 도망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도망갑니다. 야, 서! 그랬더니 제가 혼낼까봐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신발을 벗고 막 벗겨졌는데 신발 주워서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도하면 그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벌써 30년 이상 됐는데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율법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미워하고 반맛없다고 저주하고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내가 옛날에 박해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옛날에 내가 했던 게 너무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많다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영적인 라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만 셋의 후에는 뭐 많이 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라인에 섰지만
세상이 버린 창기들과 세상이 버린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라인에 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시대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인생의 원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왜 우리 앞에 두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정답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 원수를 둔 이유는 원수를 미워하다가 죽으라고 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 원수를 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우리를 환영하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수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시지도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차고 넘치게 부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곳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데 그 여정이라는 찬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6절에 이 말씀은 다윗이 오랜 여정 끝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또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이 가득한 곳, 이곳을 다 지나고 난 뒤에 한 고백이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이런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이 여정의 마지막에 서게 됩니다. 근데 물어보죠. 우리 하나님이 너 나랑 같이 이 길을 또 갈래? 너 나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 나랑 같이 또 이 길을 갈래?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요, 가야지요, 갈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요,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또 가라고요.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대답, 또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크기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다. 크기를 걸어오면서 어떤 사람은 단지 육신의 고난의 차원에서만 그 모든 것을 버티면서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냥 단지 율법적으로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은 육신의 고난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 길은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일까요? 그 길은 자기에게 손해였거든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고 남아서 이제는 어떤 길을 추구하겠습니까? 남아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 해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입어보지 못했던 것 다 피해의식, 보상의식 때문에 그거 채우려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 길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계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저는 그 길 다시 갈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계속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계속 취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멈춰섰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거기 멈춰서버린 겁니다.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예수님을 끊임없이 함께 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육신의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길에 서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거 해보고 먹고 마시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길을 걷고 원수들이 나에게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의의 길을 가는 그 길 동안 손해본 것 같고 위험하고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반드시 항상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중간에 오다가 그 여정에서 멈춰서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통과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 그곳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세상의 떡과 세상의 물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좋은 곳에서 사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사는데도 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처럼 될까 봐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하죠. 내가 세상의 것은 채워줄 수 없다. 내가 그런 걸 위하여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다. 너희도 갈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따랐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따랐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의 배를 채워주고 오병이어를 주기 때문에 따랐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주님은 내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 나의 영적인 참 양식을 주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그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양식이 안 되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먹지 못한 양식을 먹고 구하고 개가 토한 것과 같은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항상 그곳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곳, 우리가 원하는 꼭 그런 곳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보았듯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이 의의 길과 사망의 음침한 곳과 또 원수가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바로 그곳에 여전히 나의 주님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넉넉히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양식이 충만한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